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 35장 4절로 9절 그리고 20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장원한 모든 자와 가서 행방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쓴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로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쓸데로 모든 여인은 소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많은 별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미개동과 흥경에 물린 것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전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상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해서 36장 7절까지 이렇게 다 어울러야 하는데 시간상 4절 9절까지 읽고 또 20절에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고 돌아가셔서 본문을 한번 35장 전반과 36장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론적이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리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죠. 밖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온 모임, 그러니까 구속받은 신자들의 모임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상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므로 주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 식구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기는 이 원리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그림자인 구약의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교훈을 받고 우리들도 주님 섬기는 그 은혜와 동력이 어디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성막 짓는 일과 관련돼서 중요한 기사가 출애굽기에 이미 25장에서부터 언급됐어요. 그래서 25장에서 끝까지 40장까지가 이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관한 기사도 이미 25장 1절부터 31장 11절까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왜 성막을 만들어야 하며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지 자세히 일러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살폈어요. 그죠?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 또 성소 그리고 울타리 그런 의미들이 뭔지를 다 살폈고 또 물등봉 번제단 다 이미 살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또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37장 8장 한 절씩만 하고 39장 40장 앞으로 한 5번 하면 수역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 11절에 이미 시내에서는 모세에게 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5절 4절부터 40장 33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들었던 내용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라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순응해서 다 지었더라 하면 될 텐데 왜 한 번 얘기한 걸 또 다시 얘기해서 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만큼 성막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반복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한다? 임재하신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시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과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또 교제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상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인데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성소를 가리켜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다. 어디 가운데요? 거기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이죠. 거기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서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다? 성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43절부터 35절에 나타났어요. 그가 또 성막과 단 사이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왜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세가 다 필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상징으로서 거기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제사 제도에 따라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가 지상에 임해 있는 장소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막을 볼 때 성막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막 짓는 일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할 초소를 짓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 수행하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들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다 나 여기 거할 거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딱 만들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거기 4절에 5절 말씀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언급하겠습니다. 그 내용들 보면 이미 우리가 시내산 성막에서 그 안에 비치할 기구들인 언약궤와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와 번제단과 물등봉과 휘장과 제사장 옷 만든 일에 사용된 모든 재료들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막 짓는 일에 있어 억지로 그 일을 해라라고 하지 않고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꺼이 마음을 바친 자들, 기꺼이 마음을 드린 자들 그런 말씀을 제목을 삼았는데 이렇게 자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 오늘 35장 5절에도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쓰는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어떻게 드렸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라고 했는데 이 자원하는 자와 이 문법적으로 동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자원하는 근원이 어디서 오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에는 이 자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나디브라고 합니다. 나디브. 이것은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자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은 죄인의 본성 갖고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한 거예요 먼저? 이것이 은혜로 먼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갖고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된 자, 그럼 무엇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자원하게 되느냐? 우리는 이 출애굽기 문맥을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에서 어떻게 하죠? 구원을 내죠.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을 내죠. 홍해를 건너죠.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자원하는 마음을 낳는 이런 순환의 구조는 이 네 가지 틀을 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받아서 광야 여정 속에서 어땠어요? 광야교회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반영하고 더 심각한 것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들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큰 죄를 범하고 하나의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다시 하자, 리셋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가 내 마음의 감동과 은혜로 그렇게 드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현상을 말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저렇게까지 바뀌었어? 저 형편이 웃을 형편이 아니야. 근데도 웃고 감사하고 또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열쇠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경험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순서냐? 그 다음에 마음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해서 하나님께 내 소유들을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항상 그래요. 뭐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되십니다. 그 다음이 자발적 드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은혜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물질을 통제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 안에 두고서 쓴다는 얘기예요. 억지나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자발적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래 복종시킬 수 있게 두는 겁니다. 이것 경험하는 것도 뭐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며 은혜와 능력을 베풀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막 짓는 일에 대해서 자원해서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구하시는데 그거 하지마 하고 안 할 사람 있냐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은혜를 사모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으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몰라요? 자원하는 마음을 낳고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림을 낳고 이 드림은 결국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얻어지는 그런 순환의 결과가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냐? 풍성케 하는 결과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드린 예물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6장 다음 장이죠.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정지! 차고 넘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결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져오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것이 6절 7절 말씀은 모세가 명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이는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원하고 자원해서 기꺼이 마음을 드린 그 마음으로 예물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원을 끌어내는 이유가 뭐겠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을 딱 내려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능을 들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에 감동돼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만드는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인성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영적 변화를 가져다 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세뇌로 뜯어 고쳐서 사람을 바꿔서 쓴다? 아, 못하죠. 못하죠. 뭐가? 은혜가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쫙 끌어온 원동력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습관으로 만들었었습니까? 하나님 그거 받지 않아요.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은혜가 나를 세워주고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변화를 이루는 것은 죄인의 본성을 이기는 마음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소유 다 아끼지 그것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아끼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특히나 많이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그래서 그 망아리 아홉 가진 사람이 10개 채우려고 더 자린 거 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 넉넉과 관대한 마음은 결코 죄인의 본성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마음이 만져지고 감동받을 때만 물질을 움켜쥐려는 본성을 이기고 기꺼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자원하고 드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데이 스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행위, 뒷부분 나타나는 구원받은 행위는 구원받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행위로 구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그 사랑의 경험을 표현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라는 그런 굉장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노케나 진멸시키지 않고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 그것이 은혜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이 물질에 대한 애착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스쿨에 이 얘기 조금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의 빚을 누가 탕감해줘서 그것을 갚았다라면 그 사람 앞에 설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은혜에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마당이라도 쓸 기회를 달라고 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감당할 선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성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하나님 사랑에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사랑 안에 그때 복종시키는 거예요. 은혜만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래 복종시킬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은혜가 없으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예. 예. 하나님 거가 어디 있어? 다 내 거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상위에 놓여지게 되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글쎄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 자신이 확증이 안 씁니다.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특권인 걸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콜렉터예요. 때만큼 얼마만큼 거두어드려야 되고 뭐 거둬 갖다 바쳐야 되는 콜렉터가 아니죠. 하나님은 금도 낸 것이 은도니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써 부족한 인간이 거룩한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자는 이 참여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알기 때문에 물질보다 그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적인 소유에서 벗어나 결국은 하나님 중심 사랑의 관계를 옮겨가게 하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물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 와서 여호와의 명한 것을 다 만들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요 기술 그것을 사용해서 또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용구인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숙련된 자다. 스킬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그런 스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표현으로 바꾸면 이것은 거기에 달란트를 갖고 있는 은사를 받은 자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구를 세워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운 겁니다. 이들을 세워서 일 전체를 다 디자인하게 하고 만들게 하고 또한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더욱더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 말씀이 거기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뭘 해요?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직을 줘서 성막을 잘 완성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이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30절 35절도 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다. 거기에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늠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셔서 그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 재능,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드리는 것, 물질만큼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재능을 쓰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질과 재능 역시도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 물질뿐 아니라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도 헌신을 요구하셨다. 근데 이 헌신 역시도 동일하게 마음에 뭐 하는 자? 자원하는 자였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아까도 얘기했죠? 죄인의 본성 갖고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때 가능한 변화다. 그래서 이 재능의 헌신은 성령의, 오늘날 같으면 성령의 은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건축에서 부름받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례를 통해서 재림의 드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재능의 드림. 그 달란트를 드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재는 하나님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을 지식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하셨고 그 은사로서의 재능은 오늘날 신약교에서 성령의 은사라 불려지는데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 재능이 반드시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 반주하는 자는 반주하는 자로 그죠? 또 열심히 청소해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또 연재하면처럼 인슈런스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연구해서 라이센스해서 도와주는 그 일로 그것도 재능이라는 얘기예요. 이 다양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은혜의 분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물질을 드릴 때 있는 것 중에서 받은 것처럼 재능 또한 각자 주신 것 갖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실을 짓는 기술을 가진 슬기로운 여인이 그 재능을 드린 것에 칭찬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는 재능이나 기술이라는 뜻으로 또 확장되어서 그렇게 사용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을 짓는 것과 같은 일상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헌신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자, 여인의 헌신도 강조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수혜도 들지 않는 여인, 그죠?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여인의 비참한 신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대해서 특정 계층, 족장이나 부유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받은 자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소유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내가 가진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사용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여인의 재능의 기분은 가장 평범한 기술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완성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은 그 부름받은 사람의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재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시기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접 참여하는 특권과 기회를 주신다. 따라서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은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을 드리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복된 권리이자 헌신인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한 일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도록 감동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수록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짓게 하시는 방법을 잘 정리해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성막 짓는 일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제하신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또 하나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더욱더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의 성막을 만든 일들과 오늘날 신약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막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구약의 성막과 교회는 밀접한 구속사적 연관성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약의 제사하는 피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전의 의미를 성취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가운데도 구약시대와 같이 여전히 모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린 게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낮에 큐티하고 또 선데이 스쿨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하고 싶은 마태 이야기가 하나로 뽑아내면 뭐냐? 마태복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천녀가 잉태의 아들 나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가니까 중간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기 전에 그 끝부분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거기서는 뭐라고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해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시작에도 함께하겠다. 끝에도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중간에도 함께하겠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늘 읽어드릴 18장 19절 20절인데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든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과 끝이 뭐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 계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의 성막의 성전과 신약교회는 동일선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금 성막을 짓게 하고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게 하셨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신 자들이 예배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네요. 이곳에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이제 임재하지, 그죠? 지역적으로 성막 가운데 부약은 있었다면 신약은 특정 지역 교회뿐 아니라 이곳과 함께 벗어나서도 여전히 어디든, 그죠?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성막 짓는 일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른 건 독특한 요소가 뭐냐면은 어떤 요소가 세상 모임과 다르게 만드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죄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시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은 일반 세상 모임과 비슷해 볼지 몰라도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참여할 때 온 세상의 창조자여 전능하시며 무한히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받고 또한 만져심의 개인적인 그런 은혜를 입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개인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래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도 경험하게 되고 또 혹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치유하기도 하고 또 고통과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얻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성들이 연합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약의 성막 짓는 일과 신약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 받고 그 다스림 속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그렇게 성막 짓는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참여시켰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영광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특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또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돌보셔서 그 만져주심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감사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들은 그 과정 속에서 백성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금붙이, 은붙이 여러 가지 이 성막 짓는 많은 재료들을 백성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다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서 왔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정인 것입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필요한 물품들이 충분히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자신의 소유를 드림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런 고백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인데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요즘 같으면 옆집 가고 내가 굉장히 필요하고 절박하게 필요한데 뭐 금붙이 하나인데 좀 줄 수 있어요? 그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구하니까 뭐요? 좀 기다려봐.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자랑하는 거 봤는데 그거 좋아하면 줬단 말이에요. 또 보지도 않았는데 나 그거 필요해 좀 줄래? 어디 구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줬단 말이에요. 그래 했기 때문에 이들이 즐거이 드림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9절에 그래 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 남녀마다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 드린 예물이라 그랬는데 이 다른 버전 중에서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됐다 이렇게 버전을 성경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드림이 됐다는 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에 체험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죠. 본래 죄인의 본성은 이것이 가능치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질 수 없어요.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은혜가 자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고 변화시켰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 역시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뚝딱 지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래서 부살렐과 올리아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인간의 재능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맡게 하신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처소이고 하나님은 그 처소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예물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자원에 근거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도 그렇게 사랑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당신 나 사랑하지 나도 사랑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너는 나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너만 사랑해. 그럼 우리도 어떻게 대답해야 돼?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명시켜서 부족한 인간을 높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일을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또 인간의 봉사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것을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독교 공의 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들을 한 몸에 연결시키는 신경 조직이라 하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성취할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고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얘기예요. 동역으로 그 일을 같이 하도록.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섬기는 일의 특성을 볼 때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일이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 기회와 특권을 줬다.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내가 싱크대에 손을 담고 그것을 딴 것조차도. 아멘? 왜 나만 굳은 일 시켜? 내가 막내라고 일 시키나? 아닌 거예요. 거기에 내 은사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일에 내가 그 지체로서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생각해야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구약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드리는 그러한 재료들을 헌금을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러한 원리 오늘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자원한 마음으로 어떻게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교회는 이 땅 현대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긴 일도 자원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지가 봉사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헌물도 어떻게 억지로 인색함으로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원해서 준비해놓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받는 예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일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을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 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 자원해 드렸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홀리압과 또 브살렐처럼 은사를 갖고 있다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오늘날에는 가르치는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는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되죠. 그렇죠?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침을 받는 수준에서 이제 가르침이 유지됐으면 선데이스쿨 교사에서 분반을 나눠서라도 가르침을 해야 됩니다. 또 반주하는 달란트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반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청소하는 달란트가 있어. 난 약품 뭐뭐 쓰리면 묽은 때 찍을 때 다 찌는 노하우가 있어. 그것도 은사예요. 그럼 그렇게 청소가 될 수 있고 식당 봉사가 될 수 있고 내 직업이 로예야. 그러면은 성도를 돌아보면서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을 자문해 줄 수 있고 카운셀러야. 상담 심리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르치는 양육하는 일에 잘하는 사람들은 양육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주셔서 능히 감당해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제와 또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꺼이 마음을 바친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우리 몸의 지체라는 얘기를 거기 해주잖아요. 공동체의 지체. 요즘 제가 샤워하고 하면서 언제부턴지 제가 이 신체 중에서 가장 고맙게 느끼는 부분이 발이야. 발. 그래서 그전에는 샤워하면 그냥 득하고 그냥 쓸쓸하고 하는데 요즘 발가락을 사이사이 손가락 넣으면서 깨끗하게 닦아줘. 그리고 얼굴만 노션 바르는 게 아니라 발도 난 노션 발려. 네. 얼마나 이 발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요, 여러분들? 몇 시간 동안? 거의 10시간 이상. 어두운 감옥살이 마냥 신발에 손떠서 답답하니 그걸 나를 지탱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것을 언제 알아줘? 샤워할 때 알아줘야 돼. 깨끗하게 씻기고. 무거운 몸 지탱해주냐고 참 고맙다. 냄새나. 이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걸어가게끔 해주고, 예.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다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엔 그 유기적인 지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화장실 청소시켜? 그게 아니죠. 네. 군대에서 저는 각기 나눠서 이렇게 청소를 분담을 주잖아요. 화장실 무조건 손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사를 야, 너는 화장실에 뭐 애인 있냐? 무조건 화장실은 네가 한다고 그래. 내 군종이니까. 군종이라서가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실상 그게 하는 게 편해. 자주 해놓으면 청소할 게 없어. 청소에 노하우를 알았나 봐. 뭐요? 다 지체가 하는 일이에요. 다 지체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체로서 그 일들이 해야 할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은혜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동역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구현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누구도 행복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을 감당케 하고 그 일을 원동력을 낼 수 있는 그 순환의 구조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은혜만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래 복종시킬 수 있게 하고 이것을 경험했다면 무엇보다도 뭐가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그래서 은혜는 자원하는 마음을 낳고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낳고 이 드림은 부족함이 없이 어떻게 해요? 풍족함을 낳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갖고 오지 말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꺼이 마음을 바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일에 자신들의 소유를 드리게 함으로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교회 또 베델교회 섬기면서 우리의 삶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 있으면 새벽에 컨펌 안 해도 다 나와요. 네. 은혜 있으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풍성함으로 저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